출애굽기 60번 메시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그분의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찾는 자들이 받은 축복. 두 번째. 이 메시지는 율법의 낮의 면을 계속합니다. 사실상 우리는 정오에 이르렀다고까지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것처럼 하나님의 산 말씀인 율법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분깃으로 누리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산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은 모든 축복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시편 119편에서 시편 기자는 율법을 말하는데 여러 가지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용어 중 하나가 증거 혹은 증거들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로서 율법은 하나님을 묘사하고 그분과 닮은 그림을 제시합니다. 율법은 항상 율법을 만드신 인격의 표현 혹은 증거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 강도가 법을 만든다면 의심할 바 없이 은행을 터는 것을 합법화시키려 할 것입니다. 법은 언제나 법률을 만드는 자의 표현입니다. 마찬가지로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신성한 율법 수여자이신 하나님의 간증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분의 묘사입니다. 하나님의 표현인 율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증거라는 단어가 율법에 관해 구약에서 사용된 이유입니다. 두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은 증거라고 불리웠습니다. 이 판들이 법궤 안에 있었으므로 그 법궤를 증거궤라 불렀습니다. 더 나아가 법궤가 놓여있는 장막을 증거막이라 불렀습니다. 시편 119편에서 율법에 대한 다른 용어는 율례, 규례, 교훈, 판단입니다. 율법은 참으로 우리를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서는 판단의 척도가 없습니다. 율법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무엇이 하나님께 속하고 무엇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가, 무엇이 하나님을 위하고 무엇이 하나님을 위하지 않은가를 말해줍니다. 율법은 판단함으로 평가하고 드러냅니다. 또한 죄를 추궁하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하며 의롭다 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이유로 인해 율법은 하나님의 판단이라 불리웁니다. 91절에 따르면 율법은 또한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규례는 규칙 혹은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사는 도시에 차를 주차해도 되는 곳과 주차가 금지되는 곳에 대한 규례가 있다 합시다. 모든 도시에는 저마다의 규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은 신성한 규례입니다. 시편 119편에서 율법은 또한 하나님의 율례라 불립니다. 각각의 계명이 율례입니다. 시편 기자는 율법을 또한 하나님의 교훈으로 언급했습니다. 율례는 백성들의 행위에 대해 가르침받을 수 있는 교훈으로 주어진 가르침입니다. 앞의 메시지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추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산 말씀인 율법을 통해 얻는 축복의 열방면, 곧 빛비춤, 생명공급, 적셔짐, 회복됨, 해방, 강건함, 위로, 영양공급, 붙잡아주심, 보호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받는 첫 번째 축복은 빛비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갈 때 우리의 상태가 옳다면 빛의 영역 안에 들어가서 빛비춤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생명공급을 받게 되고 적셔짐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 항목이 같이하여 회복, 해방, 강건함, 위로, 영양공급, 붙잡아주심, 보호를 이끌어옵니다. 이 순서는 영적 체험에 따른 것이지 교리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고 인쇄되어 왔음을 주님께 찬양합니다. 인쇄기의 발명은 하나님의 말씀의 배포를 위한 것입니다. 수많은 성경이 인쇄되어 전 세계에 배부되어 왔습니다. 성경을 그처럼 손쉽게 구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으로부터 축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우리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지적해 왔듯이 합당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말씀에 나갈 때 우리의 마음이 합당하다면 빛의 영역 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이 빛은 말씀 안에 합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성한 빛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체현임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130절에서 주의 말씀의 입구가 빛을 주시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므로 말씀의 입구, 문이 빛을 줍니다. 사실상 우리는 성경으로부터 어떤 점에 대하여 빛을 얻는다고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특별한 빛을 받는 것이 아니라 빛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빛은 생명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생명이 빛을 가져오는 것도 맞습니다. 빛과 생명 중 어느 것이 먼저 오느냐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약에 따르면 빛이 생명 전에 옵니다. 그러나 신약에 따르면 생명이 빛에 앞섭니다. 우리의 체험에서 어느 것이 먼저인지를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가 있으면 다른 것도 있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생명과 빛이 있은 후에는 생명 공급이 물이 됩니다. 우리가 본 바와 같이 빛, 생명, 적심은 다른 많은 축복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분깃으로 누림. 이러한 열 가지 축복은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높은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119편 57절에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분깃으로 가질 때 빛과 생명과 물과 이런 것들이 가져오는 모든 유익뿐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갖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분깃으로 누리지 않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편 119편을 쓴 사람은 주님이 그의 분깃이었음을 분명히 말합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분깃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분깃으로 소유하는 것은 심히 위대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참되시고 미신이 아니시므로 우리의 분깃이 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실제가 되지 않았었다면 시편 기자는 주님을 그의 분깃이라고 간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미신적인 것은 다 공허하고 실제적이지 않고 전혀 실질적이지 않습니다. 공허하고 실제적이지 않은 것이 어떻게 우리의 분깃이 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그의 분깃이라고 선포했을 때 아주 참된 것을 누리며 만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 되시려면 그분은 아주 실제적이고 함께 계시고 누릴 수 있고 쉽게 얻을 수 있는 분이어야만 합니다. 가깝지도 않고 쉽게 얻을 수 있는 분도 아니라면 어떻게 우리의 분깃이 될 수 있겠습니까? 누릴 수 없고 비실제적이라면 어떻게 우리의 분깃이 되겠습니까? 많은 유대인들, 회교도들, 심지어 크리스천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은 멀리 계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실제적이지도 않고 함께 계시지도 않고 누릴 수도 없고 유용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체험에서 그분을 그들의 분깃으로 취하지 않습니다. 나는 개인적인 체험에서 나의 하나님이 참으로 내 분깃이 되셨음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본 적도 없고 내 손으로 만진 적도 없었지만 내 속에서 하루 종일 누립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단지 심리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심리적인 현상은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분깃으로 누림만이 오래 지속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그분은 변치 않습니다. 실제적이고 참되고 함께 계시고 누릴 수 있고 쉽게 얻을 수 있는 이분이 내 분깃이십니다. 당신 역시 하나님을 당신의 분깃으로 체험해 왔을 것입니다. 당신의 체험이 한정되어 있을지라도 당신은 하나님이 실제적이시고 참되시고 함께 계시고 누릴 수 있고 쉽게 얻을 수 있는 분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우리의 분깃이십니다. 우리는 인생길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합니다. 다년간의 체험에서 나는 우리의 문제에 대한 단 한 가지 교정수단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 교정수단은 만유를 포함한 아주 효과적인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분만이 문제에 대한 대답이며 모든 근심에 대한 치료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생활 안에 들어오도록 하지 않는다면 인생은 공허한 꿈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꿈은 먼저 문제들이 되고 근심이 되고 마지막에는 죽음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주님을 취하고 그분을 우리의 생활에 적용한다면 만사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분깃이 이 일이나 저 일이 아니라고 간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분깃은 좋은 결혼이나 높은 지위나 많은 저금이나 부동산이 아닙니다. 우리의 분깃은 주님 자신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고 참되고 실제적이시므로 우리는 그분을 맛보고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그 영에 의해 우리의 분깃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영과 말씀을 우리에게 신성한 전기를 전달하는 수단인 접지선과 안테나에 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으로 말씀에 나갈 때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빛과 생명과 적심을 누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상 우리의 체험에서 우리에게 빛과 생명과 생수이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회복, 해방, 강건함, 위로, 영양 공급, 세우심, 보호이시기도 합니다. 합당하게 말씀을 접촉함으로 우리는 주님 자신을 영접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떠나서 생명이나 빛이나 물을 영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는 빛과 생명과 생수는 사실상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구원, 음식, 음료, 위로, 보호이십니다. 산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영접한 앞에 열 가지 축복의 각방면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분깃이라는 시편 119편의 선포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므로 우리는 빛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분깃이므로 우리는 생명과 생수를 또한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분깃이므로 다른 모든 축복들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에게 그분이 계시는 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반복하거니와 산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는 축복은 하나님 자신과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분깃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미덕들이거나 속성들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분깃이므로 우리는 해방과 구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모든 축복은 우리를 주님 자신에게 데려갑니다. 시편 기자의 간증은 그가 그분의 말씀을 지켰으므로 주님이 그의 분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그는 하나님 자신에 동참했고 그분을 누렸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또한 그분을 우리의 분깃으로 누립니다. 성경만이 저자가 책을 읽는 자의 분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중국인들이 공자의 책을 공부해 왔으나 공자는 그들의 분깃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학생들은 교과서의 저자를 그들의 분깃으로 체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책의 저자가 결국 우리의 분깃이 되는 책,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올바른 방식으로 성경에 갈수록 이 책의 저자이신 하나님 자신이 더욱더 우리의 분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누리고 그분의 얼굴의 빛남을 누림. 하나님 자신을 누리듯이 또한 그분의 얼굴을 누립니다. 시편 기자는 그의 분깃이신 하나님을 말한 후 즉시 내가 전심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였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누릴 때 우리는 영적 체험에 있어서 또한 그분의 얼굴 보기를 갈망합니다. 58절에 따르면 시편 기자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였습니다. 이 표현은 좀 특이한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체험을 생각해 본다면 주님에 대한 사랑 없이 그분의 얼굴 뵙기를 갈망한 때가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주님의 얼굴빛 아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분의 얼굴이 당신에게 가장 중요했고 당신은 그분의 얼굴 아래 남아 그분을 누리는 것 외에 아무것도 원치 않았습니다. 135절에서 시편 기자는 주의 얼굴로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는 시편 기자가 주의 얼굴에 비추심을 누렸음을 지적합니다. 주님의 얼굴과 얼굴에 비추심에 대한 시편 기자의 언급은 교리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체험상의 말들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것들에 대해 배운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얼굴이나 얼굴의 빛비춤을 추구하는 것을 배운 적이 없지만 내 체험에서 주님 자신, 그분의 얼굴, 얼굴의 빛비춤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기묘한가를 배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추구함에 있어 나는 그분의 얼굴의 빛비춤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실행함이라는 책에서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가 주님의 얼굴의 빛비춤에 대해 많이 말한 것을 기억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얼굴의 빛비춤에 대한 시편 기자의 표현은 아주 달콤하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로렌스 형제의 말보다 더 친밀하고 사랑스럽습니다. 우리는 오 주여 당신의 얼굴로 비추소서, 주여 당신의 빛나는 얼굴을 누리기를 갈망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얼굴의 빛비춤을 누리는 것은 단순히 그분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보다 더 부요하고 만족스럽습니다. 당신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접촉하는 데 신실하다면 또한 그분의 얼굴의 빛비춤을 체험할 것입니다. 당신의 갈망은 이처럼 기쁘고 유쾌한 빛비춤 아래 머무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 체험과 누림은 하나님이 참되고 함께 계시며 실질적이고 쉽게 얻을 수 있는 분임을 증명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오 그분에 대한 참된 누림입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움을 발견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분을 맛보고 많이 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부정하기 어려움을 더욱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나의 어머니는 나를 아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주님 안에서 갖는 그런 누림을 내게 줄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자신만이 최대한의 누림을 주십니다. 주님의 얼굴의 빛비춤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의 얼굴의 빛비춤을 체험하는 것은 스위치를 켜서 빛이 비추는 것을 체험하기보다 훨씬 쉽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 집에는 전기가 없어 구식 기름 등을 사용했었습니다. 등에 기름을 넣고 소재하는 것이 내 책임이었고 그것은 내가 너무나 싫어하는 일이었습니다. 전기가 설치되었을 때 나는 얼마나 기뻤던지. 나는 더 이상 등을 소재하거나 기름을 채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방에 빛을 비추기 위해 내가 해야 했던 것은 스위치를 올리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것은 이것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우리가 거듭났으므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 영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빛이시고 우리의 영은 스위치입니다. 그분을 체험하고 그분의 빛비춤을 누리기 원한다면 다만 우리 영을 사용하여 스위치를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한번 우리에게 오시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모든 그리스도인이 인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래전에 독일 선교사가 펴낸 그 영에 관한 어떤 책자가 중국에서 널리 퍼졌었습니다. 그 책자에는 그 영을 대표하는 비둘기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 책자에 있는 그림에 의하면 우리가 선할 때는 비둘기가 우리 곁에 머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영을 화나게 하면 비둘기는 날아가 버립니다. 먼저 나는 그 책의 진가를 인정하고 그 책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워치만이는 성령이 우리를 떠난다는 가르침에 항의하여 기사를 썼습니다. 그 영인 비둘기는 결코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는 항상 우리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쫓아낼 수 없습니다. 기껏해야 그분을 슬프게 할 뿐입니다. 바울의 말대로 성령을 근심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슬프게 할 때 그 영이 우리에게서 날아간다면 그 영을 근심케 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그를 근심케 한다는 사실은 그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므로 증명됩니다. 우리가 화를 낼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화가 나려고 하거나 화가 날 때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때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그분이 화내는 곳에서 우리를 구출하실 것입니다. 그는 얼마나 참되고 실제적이고 쉽게 얻을 수 있는 분입니까? 고대 시편 기자처럼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는 주님이 참되시고 누릴 수 있는 분임을 단순한 교리 아닌 체험으로 간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은신처와 방패로 누림. 하나님을 사랑하며 추구하는 자가 산 말씀을 통해 받는 다른 축복은 하나님을 그의 은신처와 방패로 누리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사 내가 주의 말씀을 바랐나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분깃으로 누리고 그분의 얼굴의 빛비춤을 체험할 때 그분은 우리를 가리고 숨기는 곳이 됩니다. 사방에서 곧 위아래 앞뒤 좌우 그는 우리를 가리고 숨기십니다. 주님의 간증을 지키는 위임 때문에 우리는 반대와 공격에 직면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은신처가 있습니다. 이 은신처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기도 중에 거의 매일 나는 주님께 그분을 나의 은신처로 취함을 말합니다. 종종 나는 주여 당신은 나의 높은 망대이십니다. 당신 안에 숨도록 내게 알려주소서 라고 말합니다. 은신처이신 주님은 우리의 안식과 생활을 위하지만 방패이신 주님은 전투 중에 보호가 되십니다. 군인이 싸우러 갈 때 그의 집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군인이 싸우려면 집에서 나와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대적으로부터 그를 보호해줄 방패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대적과 마주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는 방패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살며 싸우기 때문에 은신처와 방패가 둘 다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활을 위해 하나님은 은신처가 되시고 우리의 싸움에 대해 그분은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선대하심을 누림. 시편 기자는 또한 하나님의 도움과 선대하심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선대는 그분의 목적과 우리의 필요가 맞는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는 방식에 있어 결코 틀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의도는 항상 선하고 그분의 동기는 항상 순수합니다. 하나님이 주관자이므로 그분은 결코 틀릴 수 없습니다. 그분에게는 우리에 대한 목적이 있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대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과 우리의 필요를 다 주의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때로 하나님께 불평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드러내놓고 불평하지 않는다면 최소한 속으로 불평합니다. 때때로 나는 주님이 나를 대하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갑자기 멈춰버리곤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대하심이 나에 대한 선대임을 깨달았습니다. 형제는 하나님께 아내에 대해 불평하고 싶을 것이고 자매는 남편에 대해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선대하심에 따라 당신에게 특별한 아내나 남편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거니와 하나님은 틀리실 수 없습니다. 그분의 의도는 선하고 동기는 순수하며 그 길은 옳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항상 선대하심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지식, 지혜, 이해, 분별. 하나님의 산 말씀을 통해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우리의 지혜와 이해와 분별과 지식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자들은 이해를 갖습니다. 그분을 누림이 적을수록 우리가 갖는 이해도 적어집니다. 이해가 결핍되면 어리석게 처신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누릴수록 더 많은 이해를 갖게 됩니다. 지식을 정의하기는 쉬우나 지혜와 이해와 분별을 정의하기는 더 힘듭니다. 지식은 사물을 아는 일입니다. 지혜와 이해와 분별에 비해 지식은 표면적인 것입니다. 내가 어떤 형제와 그의 아내의 이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식입니다. 나는 지혜와 이해와 분별을 정의하려고 하지는 않지만 내 체험상 그것에 대해 뭔가 말할 수 있습니다. 지식은 우리가 배우는 일에 관련되는 반면 지혜는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깊은 것에 관한 것이고 주로 영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지식보다 더 깊고 높은 것입니다. 이해는 지혜와 지식을 다 포함합니다. 당신이 지식을 가졌으나 지혜가 없다면 참된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분별은 세 가지 모두를 필요로 합니다. 영적 수학에 의해 지식과 지혜와 이해를 다 합하면 분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체험하고 누리는 만큼 지식과 지혜와 분별과 이해를 가지게 됨을 깨달을 때 문제는 더 간단해집니다. 체험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 자신을 누렸으므로 대적보다 더 지혜롭고 그 선조나 선생보다 더 많이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누림으로써 그는 지식과 지혜와 이해와 분별을 얻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그에게 이 모든 것이셨습니다. 젊은이들은 체험적으로 주님에게서 멀리 있을 때 종종 바보스럽게 행하고 이해가 짧음을 간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 돌이켜 조금이라도 그분을 체험할 때 즉시 지혜와 이해가 생깁니다. 이 이해는 교육이나 훈련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접촉하며 주님께 내적으로 돌이킬 때 생깁니다. 지식과 지혜와 이해와 분별은 주님을 누리는 데서 옵니다. 보존, 굳게 세움, 이김. 주님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산 말씀을 통해 죄나 장애물이나 모든 악한 길에서 보존됩니다. 죄를 짓고 미혹되거나 실족하기는 아주 쉽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 가지 때문에 괴롭힘을 받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누리고 그 안에 매일 들어간다면 죄 짓고 미혹되거나 실족하는 데서 지켜질 것입니다. 우리의 행보는 굳게 세워지고 우리는 이기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불법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소극적인 것들은 우리의 발 아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누린 결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접촉하면서 이 메시지와 앞의 메시지에서 언급한 축복들을 얻지 못한다면 말씀을 접촉하는 데서 어딘가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합당한 접근은 이 모든 축복을 가져올 것입니다. 말씀으로 바르게 간다면 주님의 빛비침과 생명과 적신과 회복과 해방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분기신 하나님 자신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뒤에 우리는 지식과 지혜와 이해와 분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악한 길에서 보존되고 굳게 설 것이며 이기는 자가 되어 모든 소극적인 것 위에 있게 될 것입니다.